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기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뭐 그런 정도로 물었습니다. 조금 생각하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 의면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친구가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새 교우님들이 등록해서 환영받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본받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쁨에 주를 섬기는 기쁨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감사와 기쁨에 오늘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참으로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의 생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사 또한 특별히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에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남다른 감격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 기쁨에 한평생을 사도직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다메섹으로도 향하던 중에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느닷없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돌연한 회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택하신 열두 제자에 속한 사도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주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자기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된 체험적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만의 독특한 신학 방법론인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곧 하나님의 뜻을 적극 수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주의 자녀가 되는 경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급진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화재가 나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만나고 혹은 큰 질병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도저히 이와 같은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둘째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진적인 구원이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순간 뒤를 돌아볼 때에 주의 자녀가 되어 있었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일컬어서 점진적인 구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저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인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 길만이 참된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겠죠. 죄를 지면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점진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급진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감사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특별한 경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겸손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에 대한 산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친히 양동이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서 섬김과 겸손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섬김, 그 순종, 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그 섬김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거만이나 교만, 오만 또는 자고의 반대 개념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일관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요 덕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요,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복 있는 자란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을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일컬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로서 겸손의 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면 교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제가 없으면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야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기쁨은 헛된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상대가 있어 그 상대가 기뻐할 때 나도 기쁜 것이지, 기뻐할 대상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은 아마 정신 이상자가 갖는 기쁨일 것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여행을 함께 하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함께 먹으면 밥맛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상을 받아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받은 상이 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매사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가 있던 친구마저도 떠나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친구가 많고요, 그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성도의 기쁨을 배가 시켜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성도와의 교통하는 기쁨은 겸손한 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받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참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죄 많고 추한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같은 주님의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겸손은 하나님 뜻의 적극적인 수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같은 적극적인 수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하신 일,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수용성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는 수용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한 번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수용성, 그 받아들임이 궁극적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사람과 화답하는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노릇이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왼수가 되는 것은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수용할 수 없으면 원수가 되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단절을 회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요. 그는 영이시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이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인간을 영이신 그대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그대로 만남을 시도했다가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요 은혜이며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를 떠나 본체를 버리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웠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본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왜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왜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왜 뛰어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멋지게 뛰어내리셨더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했더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십자가에서 멋지게 뛰어내려 로마 병정들을 단번에 처단하고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텅 비우고 비울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종이란 원래 자기 의지를 버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종의 조건은 복종만이 요구되어질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으로 하나님 일의 대행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종은 명령 또는 요구에 그대로 쫓음을 말하는데 아담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구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특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나 두 경우를 보고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 순종은 이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순종이라 표현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지만 그것을 듣는 것을 일컬어 복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아마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다 이해하지 없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건 없이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복종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엎드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동산을 내려와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보는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적인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순종과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아마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시간을 내놓는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명예를 내놓는 일일 것입니다. 물질은 희생해도 명예를 희생하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복종하고 당장 보상부터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데 또 죽은 다음에야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울질하며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뜻은 따로 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쳤는데 남길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내 의견이 따로 있으나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따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 의견을 말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다 하실 때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고 하나님은 주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성공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복종하심으로 가장 큰 명예를 얻었으며 또 가장 큰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그의 뜻에 복종해야만 합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그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아 가장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음받은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고 섬기는 자리로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지 말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경청하기를 자처해 보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또 내 친구와 이웃과 교우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라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언제나 주를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낮아짐으로 돌이킴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직장일이 재미없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을 생각하고 더욱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격려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도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쁨,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 그 기쁨이 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런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리라. 그의 겸손 나도 본받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까? 주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산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수 없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못할 일들이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시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자신이 죽지 못하여 주께 반항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좌절했습니다.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대로 기도하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주셔서 좌절 가운데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